안녕하세요.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이 땅에 거하게 하신 주님, 우리가 죄악 중에 살고 있을 때 주님이 저희를 먼저 아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케 하시고 저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사실을, 그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소망을 가슴에 담아주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심도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각 곳에 이 귀한 복음을 저희에게 주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주님, 주님의 명에 따라 저희들이 그 일을 하는 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늘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 복음 들고 나간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더욱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채워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갈라디아서 2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내가 라고 하는 나는 바로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내용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아마 우리 신앙생활은 흠잡을 데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게 말씀입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의 자연적인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은 사실인데 그럼 이건 무슨 사실이냐? 이것은 영적인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실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나에게 영적으로 똑같은 일이 적용이 되는 나하고 부합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 세계 세 토막으로, 크게 세 토막으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조금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실은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런 나의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러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냐, 왜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이냐. 내가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지만 나와 관계가 없다면,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나와 부합되지 않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죄인을 구별하셨습니다. 이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죄인은 미워하시고 그러지만 죄인은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죄를 죄인에게 묻고 심판을 하신다면은 그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이루어지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저버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해서 그냥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 없이 무조건 용서한다, 그런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100%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죄인을 구별하신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아담이 지은 죄를 분리해서 짐승에게 옮기시고 전수하고, 그리고 짐승에게 죄에 대한 그 삭슬, 죄에 대한 어떤 심판을 짐승에게 내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죄가 이제 없어지고 죄가 사라지고 이 아담의 이 죄가 용서가 되어 하나님의 아담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온 인류가 짓는 모든 죄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모든 인류는 한마디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죄인이 짓는 모든 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그 한 분에게 담당을 시킨 거죠. 죄인에게서 죄를 분리시킨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은 오로지 죄를 담당하고 죄를 짊어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죄에 대한 심판과 그 율법을 못 지켜서 이제 죄인 된 그 율법에 대한 저주를, 우리가 받을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그 심판을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를 없이 하시고, 그래서 죄인의 이 죄자를 떨쳐버리고 이제 하나님만큼이나 의롭고 하나님만큼이나 거룩하고 하나님만큼이나 선한 그런 신분의 신분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벌레만도 못한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이 인류, 이 인간, 바로 나를 하나님으로 하나님만큼 그렇게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그런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죄하고 죄인을 구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그 내리시는 것이 바로 나의 죄를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 은혜로 말미암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이 나에게서 지나갔다. 그 말은 예를 들어서 내가 빚을 졌는데 그것을 못 갚을 때 부모님이 대신 그 빚을 갚아주시면 나는 빚에서 이제 해방되고 빚에서 벗어날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심판과 그 모든 것을 대신 다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해방돼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은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아버지가 빚을 아버지가 빚을 대신 갚아주셨은 즉 내가 빚을 갚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잖아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은 즉 나도 죽은 것이다.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았기 때문에 나도 함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죄에 대한 심판과 율법의 저주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았지만은요. 그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받을 그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이란 말은 값을 치를 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값을 치러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속량하셨다는 말은 구속하셨다는 말, 대속하셨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셨습니다. 완전히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율법의 저주,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율법의 저주에서 그로 말미암아 받을 그 심판을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은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받은 것과 마찬가지란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개인적인 것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런 때에 이 세상에서 내가 품었던 어떤 욕심이나 또는 고집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 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육체의 소욕이라든지 육체의 정욕이라든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그 명예를 높이고 또 자기 이름을 날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부를 축적해서 아주 부유하게 그렇게 살 것인가, 이 세상에서 하여튼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활짝꽃 피우고 그리고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어떤 꿈과 그리고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거기에다가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냥 풀의 꽃과 같이 그냥 지나가는 것일 뿐이고 그건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슬픔과 어떤 고생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걸 도달하고 나면은 너무나 허망하고, 예. 어떤 분들은 자기 어떤 아주 높은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가 달성되고 났을 때의 그 허망함, 그 허전함, 아 그것은 참, 예? 그것이 너무 커서 그 옛날 있었던 얘기입니다만은 예전에 그 뭐 일본에서 동경대를 그 동경대학교를 거기에 진학하기 위해서 입학하는 것은, 예, 합격하는 것은 뭐 재수 삼수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 대학을 들어갔었답니다. 그래서 막상 들어가서 대학을 다니고 보니까 뭐 별거 아닌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그 잠 못 자고 그 고생하면서 뭐 재수 삼수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던 거 이게 인생인가? 그래가지고 예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많았다고 하는 예, 그런 그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것만이 나의 모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태어난 것처럼 그랬는데 십자가에 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돌아가실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그런 것들은 다 나의 어떤 목표가 달라진 거죠. 이 세상에서 했던 목표에서 이제 영원한 어떤 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목표, 이 세상의 그런 모든 것은 그냥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목표라든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어떤 영원한 목표, 큰 목표 안에 목표를 달성하고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전에 세웠던 그런 어떤 목표들이 어떤 서브 목표로 작은 부 목표로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진짜 목표와 내가 옛날에 있었던 목표가 완전히 서로 다르다면은 이제 새로 세워진 영원한 그 목표 속에 그 옛날의 목표는 그냥 우리가 포기하고 완전히 죽으면 끝인 것처럼 그걸로 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것은 나의 육신적인 어떤 욕심 또는 고집 어떤 생각이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또는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해서 그러하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을 박아버리고 세상도 나를 대해서 못을 박아버리고 자, 못 박아 죽었다고 하는 건 완전히 단절을 의미합니다. 예.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자기 아버지는 아주 장막을 만들고 기뻐하는 분이었는데 그래도 길리기아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아들을 유학 보낼 정도라면 그래도 가정이 괜찮고 그런 부유하고 그런 가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문화상이 될 정도로 아주 두뇌가 명석하고 그리고 아마 거기서 아주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또 돈도 많이 붙어주고 또 리더십도 좋아가지고 예전에 그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하고 뭐 할 때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반역죄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죽은 그 청년 예수를 세상에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그 스데반이 자기 생각으로는 잘못됐다고 해서 그 다른 사람들을 끌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리더가 돼가지고 앞에 행동대원은 돌 던지고 자기는 뒤에서 그 가편투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 옷 지키는 그런 리더인 그리고 다마섹 도상에 갈 때도 거기 뭐 여러 사람 데리고 갔는데 그 돈도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대단한 사람이고 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아주 학식도 학력도 요즘 말하면은 아주 스펙이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뒀다면은 아주 예루살렘에서 또는 그 유다에서 앞으로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그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한테 가서 공문을 받아올 정도로 자기가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 뭐는 그런 사람들이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이 사도 바울 그때는 사울이었죠 이름이 그 사울이 그 자기가 이 세상에 어떻게든지 간에 그 출세하고 또는 이 세상에서 하여튼 큰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을 내가 좀 어떻게 좀 모아 바꿔보겠다든지 어떤 세상에 대해서 못을 박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나를 버렸죠. 아마 이 세상에 자기 친구들도 자기를 버리고 가족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진짜 세상에서 출세하고 훌륭한 사람 되게 하려고 돈도 대주고 그렇게 키워놨더니 아니 세상에 청년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믿어? 그리고 그것을 전해? 라고 해서 이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과 함께 했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그런 입장 세상에 대해서 자기도 못을 박고 또는 자기도 세상을 향해서 못을 박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비정한 것이고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 같은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정말 두려울 것이 없는 믿음일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 될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정말 내 믿음이 대단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죽었다 이제.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그건 죄가 아니다. 라든지 어떤 다른 교리가 생겨나는데 이 말씀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의 죄를 다 사해 놓으시고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내가 부탁하지도 않고 내가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고 계신 거예요. 그냥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차원이고 하나님의 측면이에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그럼 나는 없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없냐? 아니에요. 나도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내가 사는 것이 나와요. 이건 그런즉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는 거죠. 그럼 나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 속에 살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이거는 나의 차원에서 내 편에서 바라볼 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구원받은 나,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예전에는 나 그냥 스스로 있었지만 이제 새 사람이 된 이제 나는 내 안에 다른 인격체가 들어와서 나를 이끌고 가는 새로운 피조물,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이라는 이 내는 나의 심령 안에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건데 이런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자가 있고 창조자가 창조하신 어떤 그 창조의 물, 창조물 그게 이제 피조물이잖아요. 영어로는 creature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creator.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낼 때는 완성품이 아니죠. 한번 육신이 태어나고 그 이 육신의 몸이 있어야만 이 속에 이제 나 내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도 두시고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셔서 그 영생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는 그 사람들이 듣고 깨달을 때에 이제 거듭나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가 되는 거죠. 성경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바로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작품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영원한 그런 작품 그 걸작품이라는 거죠. 영어로는 masterpiece 그렇게 말하는데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은 바로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는 그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사는 그 사람이 바로 걸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전에는 어땠냐? 그 2장, 에베소서 2장 2절 3절 한번 봅시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전에는 이랬는데 그랬는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예, 새로운 피조물이죠. 예, 이제 옛 주인인 마귀를 몰아내고 그리고 이제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예, 그리스도의 이름이 둘이시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 구세주, 속죄를 위한 구세주, 어떤 세이비어, 구세주, 이 세상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 이름을 예수라 하라. 건져내 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들어와 계셔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그 이전까지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거를 쫓아내버리고 또는 일곱 귀신 그걸 다 쫓아내버리고 이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신 들어와서 사시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그렇게 쫓아내셨어요. 귀신을 그렇게 막 쫓아내시니까 유대인들이 예, 저 예수는 바알세부를 힘입어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막 그렇게 핍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만약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이것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임하였다. 네 속에 들어갔다고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시냐? 내 안에 들어와 사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시려고 그러니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냥 옆에서만 계시면 안 되는 거죠. 들어와 사셔야 되는 겁니다. 주관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 사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건. 예. 너무나 우리가 참 예, 먼 일이라서 까마득할 것 같은 예, 그 사건은 나에게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엄청난 영적인 사실이고 내 인생의 새로운 기원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도요, 예수님 오기 전을 기원전 BC, Before Christ, 기원전이라고 했고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의 역사를 AD, Anno Domini, In the Year of the Lord, 주와 함께, 주후, 기원후라고 그랬잖아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함께 못 박혔다고 하는 그것이 나와 일치가 영적인 그 사실이 일치가 되는 그것이 나의 기원의 시작이죠. 그 전에는 나의 생애가 기원 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나의 주가 되고 나를 주관하고 살아가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가 된 그 시간부터 나의 이제 생애 기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운전사예요. 내 인생의 컨트롤, 내 인생의 조절가, 내 인생을 설계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예. 내 인생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되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이시잖아요. 그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기도하다가 받는다. 뭐 하다가 받는다. 뭐 세상에서 뭐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들어보면은요. 수백 가지도 넘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성령을 받는 것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방법 이외에는 없어요. 예전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 성경이 말씀하신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이제 성령이 들어와 계셔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도록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경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봅시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입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약속하신 성령,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우린 받았잖아요. 인치시고 보증으로 예,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 영이잖아요. 우리의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몸이 있고 몸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혼이 있어요. 마음이죠. 그 마음 속에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 한자로 심령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영어도 보면은 그래서 soul이라고 하는 단어와 spirit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같은 의미로 한꺼번에 쓰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 그 심령,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셨느니라. 그러면은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 그렇죠? 이 몸도요, 예, 그냥 어떤 위험에 처하면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탁 예? 앞에 뭐가 탁 날라온다, 공이 날라온다 그러면 손이 탁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딱 막잖아요. 이 육체도 육신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이 육체를 움직이는 주체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해. 그러잖아요. 너 어떡하려고 그래? 아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마음. 내 마음이 손을 올려라 그럼 육신을 올리는 거고 내려라 내리는 거고 어디 가고 말고 뭐하고 이 마음이 육체를 조절합니다. 지배하지요. 그러지만 그 마음도 탐심이 있어요. 이걸 갖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탐심, 이 마음도 만물보다 심히 거제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마음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은 바로 양심이라는 거죠. 예, 이거 네 거 아니요. 남의 거요. 손대지 마. 양심이 딱 막는데 그 양심은 영의 활동입니다. 영의 활동이죠. 그러니까 육신 속에 마음이 있고 마음 속에 영이 있어요. 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나의 영이 있는데 그게 아주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요, 이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는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전기 기구가 있지만 전기와 연결이 될 때 어떡합니까? 드디어 이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영은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내 핸드폰이 있지만은 내 핸드폰의 어떤 전파가 나의 그 핸드폰에 똑같이 맞는 그 전파를 와서 칠 때 핸드폰이 어떻게 해요? 그 울리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처럼 예전에 구원을 받지 못할 때는 이 마귀가 이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다스렸어요.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건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영이 있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막아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더 강한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 속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 겉은 깨끗하다마는 너희 속은 더럽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깨끗이 하는 게 뭐냐? 마음이거든요. 그럼 마음은 뭘로 깨끗하게 합니까?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이 하신다. 믿음으로. 이 마음은 청소를 뭘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오로지 믿음으로 이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건데 그걸 안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마귀는 물러가고 내 안에 이제 성령께서 들어올 수가 있죠. 예. 그 고린도교회 성도들은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자기 안에 성령이 있는데도 그걸 잘 몰랐었어요. 이 성령을 주신 분이 누군데? 하나님이신데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앞에 서 있는 부흥 강사가 성령을 받아라 슉슉슉 하면은 뭐 성령을 받는 거 이게 우스운 얘기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것이 합당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은 우리의 다섯 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뭐가? 너의 몸이. 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집이 이 몸과 마음과 이 집인데 이 집이 성령이 거하시는 집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모르니까. 성령이 계신 줄 모르니까 그들은 함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죄도 많고 뭐 서로 막 팔을 나눠가지고 서로 분열하기도 하고 많은 죄들도 짓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아픈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또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징계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성령이 계신 것을 몰라서 그래요. 계신데 계신 줄 몰라서 그래요.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령이 계시면 계신 걸 알면은요, 이 성령이 무서우니까 감히 그렇게 못할 텐데 아나니아가요, 자기가 어떤 땅을 팔고 그제 얼마만큼은 딱 띄어서 띄어놓고 이제 사도들 앞에 갖고 왔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데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죠. 그런데 아나니아야 아나니아는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 구원받은 다음에도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사이에 이간을 시키는 것도 사단입니다.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 전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깨기 위한 그런 일들인데 근데 이 아나니아는 자기 속에 사단이라뇨 성령이 계신 걸 그거를요 알고도 그랬는지 몰라서 그랬는지 자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그랬어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예 그러면서 솔직하면 될 텐데 땅을 팔기 전에는 네 거 아니냐? 땅을 팔았어도 다 네 거 아니냐? 네가 임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근데 왜 속이고 거짓말을 하냐?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 성령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성령이 오시는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건 굉장한 얘기죠. 완벽한 생명의 어떤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그날에는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또는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는 걸 우리가 안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완벽한 연합을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이 독이 있는데 독. 그 독이 밑에 좀 깨졌어요. 근데 이 독에 물을 담으라고. 그 열심히 이제 호수에다가 물을 퍼다가 이제 독에 담으면 또 이제 물 풀어 또 갔다 와 보면은 또 물이 줄어 있고 또 붓고 또 갔다 오면은 또 줄어 있고 아무리 해도 이게 끝까지 못 채우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 인생을 가르치죠. 우리의 인생은 깨진 독처럼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그 독 안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느냐? 그 독 전체를 호수에 그냥 집어 던져 호수 속에 그냥 빠쳐버려서 호수 속에 집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이 호수 안에, 호수가 독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독 안에 물을 가득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완벽한 그러한 영적인 연합을 가르칩니다. 그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말씀이 내 자신과 완전히 부합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지 않으면 그거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이 거듭난 이 새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데 거듭난 새 마음은 그리스도가 반드시 내 안에 계셔야만 됩니다. 예, 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너희는 유혹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자, 22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옛사람대로 살아봤지만 하나님만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회개예요. 돌아서 이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자, 이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 성령이 오셔야만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데 안을 깨끗이 하려면은 오로지 믿음으로 예.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오로지 방법은 그것뿐입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방법은 구원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예,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10절입니다. 아, 8절 9절. 사도행전 15장 8절 9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9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성령을 줄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예,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을 때에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예, 그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저의 마음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게 안을 깨끗이 하는 거죠. 예. 안을 깨끗이 하사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것이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니고데모는 이렇게 구약성경에도 나오는데 거듭남이 뭔지를 까맣게 몰랐습니다. 에스겔서 36장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6절까지 봅시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 자,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케 한다. 모든 더러운 곳에서 또는 자기가 섬기는 모든 우상 그런 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한다. 이건 이제 속죄를 말하죠. 속죄와 그리고 새 영, 새 마음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게 속죄와 새 생명입니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물이라는 게 뭐냐면은 속죄예요. 물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를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 물은 속죄를 가르치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속죄를 받은 그 자리에 성령이 들어와 계셔요. 성령이 주관하셔요.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의미를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뭐에서 뭘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디도서 3장 같은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찾아보시죠. 디도서 3장 4절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이 사람 바로 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진정 사랑하신다면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지옥 가는 길은 막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지옥 가는 길을 막아주셨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함으로 구원하는데 조건이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선한 행실이라든지 어떤 종교적인 행위라든지 율법의 행위라든지 이런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하나도 없어서 중생, born again, 중생,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요. 그것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속죄는 아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은 것은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구원받은 게 아니죠. 이 두 개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속죄와 새 생명. 예. 이게 함께 이루어져야 이게 지금 거듭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태어난 건데 의인의 신분으로 태어나는 건데 그러면 호적이 올라와요. 어디 호적에? 바로 하늘나라의 호적에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시민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제 하늘에 그 호적에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그냥 와서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상관하셔요. 때론요 나를 괴롭히셔요. 징계도 내리시고 예. 또는 나 때문에 예. 근심하시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끌기도 하시고 뭐하기도 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죠. 성경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4절부터 로마서 8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이 묵과하지 않으셔요. 상관하셔요. 그래서 지속적인 죄를 못 짓도록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죽여서 데려가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 못한다고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 성령이 인격체셔요. 그냥 가만히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부어버려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왜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냐?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의 발로입니다. 예,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그분이 이끌어가는 삶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나만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거기에 목표를 두었던 삶의 목표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다른 사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늘의 시민권, 내가 받은 이 구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이 훨씬 더 높은 가치라고 하는 걸 알고 나의 삶의 목표가 변화되는 건데,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내 마음에 충만한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성령의 속에서 자꾸 일깨우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안 있어요. 이 샘은 자꾸 흘러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은 샘입니다. 계속 밖으로 흘러넘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하는 그 십자가 사건 아직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아직 그 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부가 설명하고 계시는 건데, 자,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인데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 배에서, 그 배가 뭐예요? 이 몸속을 말해요. 예, 몸속을. 그 몸속에 다른 그 번역본에 보면 예,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Out of his heart. 그 마음으로부터 또는 from 예, within him, 그의 안으로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배에서부터란 말은 그 배는 예, 이 내 몸과 그 몸속에 그 내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가 그 샘물 흘러듯이 조금 찔찔 흐르는 게 아니라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리라. 그 강도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원문에 보면 이게 생수의 강이 복수예요. Rivers of living water. Rivers of living water. 생수. 살아있는 예? 물의 강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은 생명수죠. 그걸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마시게 해서 그 영생을 얻게 하는. 예. 그런데 그 내 속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게 그리스도가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예, 그게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 봅시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그 앞에 장사되었어요. 이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새 생명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그 생명, 그게 새 생명인데 새 생명은 반드시 성령이 주인이셔요. 나는 종입니다. 그게 새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어요. 다른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바울과 디모데 또는 야고보, 예, 그리고 시몬 베드로, 그리고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러니까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뭐냐?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나는 종이다. 종은 항상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종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새 생명으로 사는 위치는 뭐냐?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주인의 뜻대로 내가 사는 그 삶, 그게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보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죠. 예수의 종입니다. 너무나 잘 알죠. 베드로 사도도요. 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라. 그리스도가 주예요.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주님 그럽니다. 또는 주 뜻대로 한다. 그 주 뜻대로가 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또는 더 넓은 의미에서 교회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 교회 안에 계신 이 성령이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나 같은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뜻을 잘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는 교회에 계신 이 성령의 뜻이 뭔지를 알면 그 성령의 뜻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뜻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를 때 우리가 전도인들하고 상담을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순종하려고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기 때문에,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예.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을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서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우리 주 성령이 주인이 돼서 그 뜻대로 산다면은 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우리를 죄로 이끌어 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죄를 질 때는 반드시 성령을 거스려야 됩니다. 그런 성령에 순종하는 삶은 물론 아니겠지요. 그런데 이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되면 그 다음은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면 6절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성령에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16절 너의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의 종으로. 이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이제 하나님 차원에서 이제 나의 삶을 본 것이고, 이제 내 차원에서 그러면 나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죽어서 뭐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냐? 아니에요. 그건 내 측면에서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이 육체,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이 육체 가운데 내가 살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나의 입장으로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을 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일치한 나의 삶이 된다면 정말 우리가 이건 바라는 삶이고 주님이 바라는 삶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이고 이게 바로 정로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내 뜻대로 주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성경 에베소서 3장 봅시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은 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와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말은 너희 마음속에 우리 내 마음속에 계신 이 그리스도께서 올바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죠. 헌신. 이게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걸 안 하는 거죠.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그 사랑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더 이제 넓은 차원으로 계속 깊은 차원으로 높은 차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그 충만한 그 모든 비밀을 더 깨닫고 하게 되는데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게 중요하죠. 그리스도께서 올바로 내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내가 할 일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자든지 깨든지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기와 함께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이 주님은 예수님은 살고 싶은데 내가 싫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나와 함께 살고 싶어. 세상 끝날까지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자기가 옆으로 제껴놓고 그러니 암울한 가운데에서 어둠 가운데에서 그렇게 우리는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안에 안 계시겠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안에서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의 활동을 못하겠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믿음 안에 사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가?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가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안 계시는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내 몸을 내어드리는 그게 믿음 안에 사는 삶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그의 사역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 그리고 그분들이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림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오시면은 우리의 몸까지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시켜서 들려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 뭐 도덕적인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런 삶, 하나님에게 나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 그런 삶,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삶, 그런 게 이제 다 악이잖아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납니다. 선악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있느냐,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거기에서 다 나타납니다. 오늘은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한다고 해봤는데 암송하실 수 있나 모르겠어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같이 암송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바로 신앙이었는데 바로 그것이 나와 똑같이 접목이 된다면 나의 신앙생활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도 바울이 산 삶을 우리가 본받아 살 수 있도록 질기고 질긴 저희들의 옛 습성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함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고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과 은혜 찬송.